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삼아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를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는 잊어도 되는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서는 결코 진짜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잊으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도는 그 일이, 그 날에, 그 의미의 중요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중요한 추억일수록, 중요한 물건일수록, 중요한 관계일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을 잃어버릴 때 되돌아오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도는 잃어버릴 때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7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심는 농부와 같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휑한 것, 공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이루는 수고가 공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공허한 것을 심는 것에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이루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른 나라의,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루는 그 모든 수고들은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의 수고는 곧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과 씨 하나를 심으면 많은 사과 열매를 거두듯이, 복숭아 씨 하나를 심으면 많은 복숭아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그들이 허무함을 심었을 때 더 크고 더 많은 허무함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풍이라는 말, 그 말 자체와 같이 그 허무한 수고의 결과는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는 말씀 또한 앞서 말씀의 동일선상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수고가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은 자라지 못할 것들 뿐이고 하물며 그들의 헛된 계획과 헛된 수고가 혹시라도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 열매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허무함을 주는 존재이며 유혹하여 빼앗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우리를 키워주며 무엇을 안겨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길어야 이 땅에서뿐만입니다. 이 땅에서 안전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것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덫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덫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말이죠. 공허한 것을 말이죠. 곧 자신의 것들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 것을 심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채워줄 줄 알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가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7절 끝에는 삼켜지리라 말했지만 8절에서는 사실 이미 삼켜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을 향해 입을 여는 순간 이미 먼저 그들이 삼켜진 것과 다름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과 거룩한 삶을 지키기보다 이방 생활 방식에 입을 벌려 환영하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갔고 그렇게 거룩과는 다른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자 생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삼켜진 줄도 모르고 삼켜져 구별된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삼켜지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문화에 이미 삼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명예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복수와 음란과 비방과 폭력의 문화에 익숙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보고 즐겨들으며 즐겨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를 삼켜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세상의 문화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다른지 진지하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단에게 모든 것이 삼켜지게 되면 내용물은 모두 먹어버리고는 버려둔 그릇과 같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먹을 만큼 빼앗아 먹었기에 무가치한 그렇게 영혼을 빼앗긴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채워줄 줄 알았으나 버려두는 비참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과 그들이 줄만한 어떠한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따라가는 것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을 내가 스스로 되겠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9절부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느껴지는 순간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찾았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손을 벌렸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함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나, 하나님 품 안으로 갔어야 하나, 참 도움이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없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어리석게 자신을 잡아먹어버릴 아수르를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일까요? 아,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갔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표현이자 아니 더 직접적이고 인상을 찌푸릴 만한 표현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사랑을 얻는 음란 행위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막대한 조공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아수르나 애굽과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다가 아수르를 통해 안전을 누리고자 했고 그 애굽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고멜이 잘못된 사랑으로 호세아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결국 그의 신세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참한 여인이 되었듯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른 나라들과 돈으로 관계를 맺으며 얽힌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쇠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강함을 누리고 했지만 부강함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빼앗겼고 비참해졌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찾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야수의 입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저 허무한 가운데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물을 많이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제단을 많이 만들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린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이고 나 중심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쌓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제단을 만드는 것은 율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로 율법에 따른 결정과 제사가 아니라 자의적 결정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고 자신의 마음에 위안만을 얻고자 만들었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른 둘의 아이가 앉아있다고 가정이 아니듯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수단으로 만들었던 그 제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흉내낼 수는 있었으나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는 행위의 증거가 바로 그 제단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고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무엇이 자의적 예배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예배를 흉내만 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들의 죄악을 쌓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기록하신 율법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그것이 낯설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보다 제사후 먹을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형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말씀은 낯설고 알 수 없으며 고기 맛은 잘 알았기에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맛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만 따랐던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편하고 좋은 것,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예배까지 채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 삶에 불편함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빼고 내가 느끼기에 편한 것, 나 중심의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입을 달콤하게 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래도 뭔가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은 비춰야 할 것 같으니까 예배만 드리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행위가 그들 가운데 쌓이고 쌓이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안도감에 그들은 말씀과 더욱 멀어졌고, 그렇게 말씀과 더욱 멀어지니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당연히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잊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을 계속해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핸드폰만 열면 수없이 만 가지로 기록된 율법을 보고 듣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와도 정말 말씀대로 사시나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새벽 일찍 나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건가요? 말씀이 다가와도 삶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싹 걷어내진 않습니까? 주신 말씀은 비워주고 내 삶에 편함만을 남겨놓고서는 예배는 드리긴 드리니 괜찮다라는 안도감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앉아있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틀어놓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곁에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매 순간 매 시간 우리 품 안에 두었다면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헤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무리 화려한 왕궁을 만들어도, 아무리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 성읍과 그 왕국은 무너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수고함은 허무할 뿐입니다. 불에 쓰러질 뿐인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붙들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이상히 여기며 말씀을 잊은 예배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팎으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허무함만을 거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화려한 탑을 쌓기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성읍을 또 쌓고 또 쌓기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철마다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그 풍족한 가운데, 허무함이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허망함으로 두지 않기 위해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편리하다 생각되는 것으로는 내 삶을 채우지는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찾기보다 주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당연한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공허하고 허무가 아니라 풍요와 충만으로 감사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